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어제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뒤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안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양측이 벨라루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분야에서 우리는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틀 안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째 수도 민스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대통령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 9일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6기 집권에 성공했다는 개표 결과가 알려진 뒤부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오늘부터 전화통화가 가능해졌다고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AP와 로이터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 웹사이트들의 접속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통신 장관은 차단 금지를 축하한다며 많은 경제적 기회들이 생길 것이고 신뢰 구축 조치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13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중재로 두 나라 간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됐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어제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시위가 시작된 지몇 시간 만에 경찰이 폭동 선언을 했습니다. 진압 복장을 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이용했습니다. 현지 매체 오레곤라이브닷컴은 대부분 포틀랜드 소속 경찰로 파악됐지만 일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요원들의 소속은 알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에 공개된 영상들에 따르면 자정경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하며 거리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80일 연속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틀랜드 등지에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소속 경찰력이 투입돼 현지에서 반발하면서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개시될 예정이던 미한 연합훈련이 한국군 참가 인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8일로 연기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 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훈련 참가차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20대 한국 육군 간부가 어제 코로나에 확진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총 1,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두 곳의 격리 치료 환자가 71%를 차지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광복절인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대해서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2,10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진행해 조은정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13년 만에 최악의 집중호우와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될 경우에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발언 내용과 맥락을 최원기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그 미 동부 뉴저지에 있는 한 골프장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이 된다면 이란, 북한과 빨리 합의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사람은 어디 갔느냐, 전쟁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거 정권에서는 이것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맥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정치인의 그 발언, 언급을 이해할 때는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맥락,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11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약 80일가량 남은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선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코로나 사태로 1600만 명 이상이 그 실업자고 경제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일종의 이제 선거 유세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잘 하고 있고 내 업적은 이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들으신 대로 이제 북한과 전쟁이 없다. 또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 전에 정권에서는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하고 빨리 합의를 맺다 그 얘기를 한 건 틀림없지만 북한만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이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선이 되면 이란 북한과 빨리 합의를 맺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이제 이란이나 북한을 염두에 두고 뭐 나를 뭘 지지해라 이런 어떤 제의나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서 나를 뽑으면은 빨리 북한과 이란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나에 대해서 표를 던져라 이런 한 유세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대선이 끝나면 빨리 북한과 합의를 맺겠다는 말은 이전에는 이렇다 할 만한 대화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렇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11월 선거에서 승리해서 재선된다면 북한과 협상에 신속히 나서서 합의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이전에는 협상할 계획이 없고 따라서 합의 타결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이 되면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일각에서 거론되던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반전, 10월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그 계획은 물 건너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시기적으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같은 전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이달 24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준비에 집중하면서 자연히 북한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북한도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대화에 나설 뜻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달 담화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올해 안에 두 정상이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만일 대선이 없었다면 북한이 합의를 희망하며 첫날 24시간 이내에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진척시키기보다는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점을 암시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대선 상황이 불리해질 경우에 반전을 위해서 북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일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다가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But the greatest dream in the world is that Joe Biden wins because they will own this country. China will own this country. North Korea will own this country. They will own our country.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가장 큰 꿈은 조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기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인 행세를 할 것이고 북한도 주인 행세를 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모두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나온 발언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이제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 발언도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이제 그 남 탓을 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경제가 나쁜 건 이제 중국 탓이고 네. 외교업 쪽은 내가 상당히 이런 것이 많다. 그러고서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만일 바이든이 이기면 이란이나 북한 같은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 것이다. 따라서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뭐 얘기를 풀어가고 그러려면은 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얘기도 본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라 이런 하나의 선거 유세성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방점을 실으면서 국내 유권자들에게 결국 자신이 재선에 성공해야만 북한이나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미국은 지금 북한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됐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자신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전임 오바마 정부 또 그때 바이든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난장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오바마 행정부의 그런 당시 상황이 이어졌다면 미국은 전쟁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 북한과 관계는 좋고 또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분히 이런 그 일련의 발언들 자신의 그 외교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그 선거 유세 발언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80일가량 앞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네,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뭐 출마를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조 바이든과 그 엊그저께 지정이 된 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이제 그 부통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당 어느 쪽이 더 우세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최근 관심사인데요. 아, 최근 그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 민주당이 좀 우세합니다. 민주당의 그 바이든 후보가 아, 트럼프 대통령을 한 10% 정도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은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최근 그 격차,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그 여론조사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한 7%에서 9%,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아직도 여전히 앞서곤 있지만 과거의 한 10% 격차보다는 좀 줄었다. 아, 그리고 격차의 폭이 한 7%에서 9%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이걸 뭐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격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2016년이죠. 4년 전에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그 실시됐었는데 당시 여론조사할 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진다고 그랬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이런 유명한 신문들이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다 당시 틀렸기 때문에 지금 그 격차가 좀 저 줄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대체로 앞서는 걸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이제 100% 이것이 정확하냐 100%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그 참조만 좀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기자가 좀 이 부분을 좀 대답을 해 주시죠. 이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의 북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도 아주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정책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 즉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후 실무자들이 협상을 하는 방식의 대북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판문점에서 한 차례 만나는 등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되면 북한 등 대외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외교 분야의 경험이 아주 많은 인물인데요.
예.
그동안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의 대화를 강조해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 캠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북한과의 합의를 모색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최종 목표인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방안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접근법도 크게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 또 심지어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까지 내놓았는데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독재자 또는 불량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이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이제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이제 낙점을 해서 둘이서 이제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 이 카멜라 의원은 뭐 예선전에서 물론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뭐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이 스냅백을 전제로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정책이 부통령으로서 얼마나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스냅백이 뭔지 좀 설명을 좀 어느 분이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스냅백이라는 건 일종의 그 시안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석탄도 수출하지 마라, 모두 수출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강력한 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북한이 이제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스냅백이라는 것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을 이제 뭐 폐기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 1년간은 그럼 북한이 석탄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스냅백, 그러니까 1년 동안 영변 핵시설도 폐기라고 그 1년 동안은 석탄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권한을 주는 것이 이제 스냅백인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째 돼서 영변 핵시설이 잘 폐기가 되고 북한이 여러 가지 규정을 지켰다 그러면 또 이제 스냅백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카멀라 해리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통령 지명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뭐 될지 이거는 앞으로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일단 당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이제 정해지고 그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네. 일본, 한마디 네. 더 제가 첨부를 하자면 네. 왜 이런 그 주장이 나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의 인도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된다. 제재가 그 북한 정권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줬는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 불법 행위들을 감행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한번 그 완화된 제재를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단 그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로 제재를 완화를 하는데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그 제재를 원위치로 복원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 스냅백 전제로 해서 제재 완화를 검토하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교토통신이 미국이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알려진 상황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본 교도통신 이제 9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이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아시겠지만 그 1994년 미북 그 제네바 합의 때 이제 합의가 다 됐었고
예.
그랬었는데 이제 당시 그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여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야무야된 그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지금 협상을 하려면은 이제 양쪽이 긴밀하게 이제 협상 그 소통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뭘 발표를 한 다음에는 다시 뉴욕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렇게 아예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일단 소통상에는 어려움이 없게 하자 이런 하나의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아무런 그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것도 그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난 7월에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DVD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7월 11일이죠.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담화를 내면서 말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 그 불꽃놀이 DVD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미국이나 그쪽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북 간에 아무런 지금 연락이나 접촉이 없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아마 비공식적으로 모종의 접촉이 이루어져 있고 그 와중에서 조금 전에 나온 그 연락사무소 얘기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미국과 북한 전부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침몰하고 있는 것으로서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미국의 대선과 앞으로의 미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둘러싸고 여러 관측과 추측이 있었는데 마침내 미 국방부가 6일 공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We never stopped exercising. We're bringing back some and we're adjusting our force training.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올해 미한 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훈련 기간과 훈련 내용이 발표에 들어 있습니까?
네,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훈련 기간은 이제 8월 16일에서 28일까지고요. 훈련 내용은 주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국말로 이제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실병력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한국과 미국군이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모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이 일개 연대가 어디로 침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방어하자. 이렇게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병력이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그 TV나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틀린 그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16일에서 28일이고요. 훈련 내용은 주로 그 컴퓨터로 하는 모의 훈련에 가깝습니다.
네. 이 전에 훈련 중에는 미국 본토에서 미군 병력이 한국으로 이동해서 함께 훈련을 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뭐 그런 훈련은 뭐 전혀 뭐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해외 중원 전력 없이 한국군 또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이렇게만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신종 코로나 그 확산을 우려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 또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에 있는 그 해외 미군 기지에서 오는 증원 병력이 빠진 채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는 그 코로나 때문인데요. 해외 증원 병력이 오려면 입국한 뒤에 14일간 격리를 하고 훈련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또 돌아가서 또 14일 격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훈련 2주에다가 전후 2주씩 하면 한 달 반 정도의 그 전력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미군 병력들, 이제 그 예비군이든 또 주방위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달 반이 넘도록 이렇게 훈련하면 상당히 그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에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증원 병력 없이 훈련을 실시하게 그렇게 됐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또 변동 상황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훈련을 주야간 계속 실시됐는데 이번에는 그 야간에는 쉬고 주간에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인데요. 역시 그 훈련 네. 장소가 그 지하 벙커인데 이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코로나가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야간은 쉬고 주간에만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훈련 시간도 대폭 줄이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올해 훈련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약칭 전작권, 이 전환 능력을 평가하는 훈련도 하기로 했었는데 본래 예정했던 것과 지금 다른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을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오래 추진해 온 건데요.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이 문제를 여러 몇 해 동안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합의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조건, 능력에 따라서 이걸 하자.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특정한 시점, 예를 들어서 2018년이다, 2020년이다 그러면 그해에서 탁 넘기는 이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군이 이런 전시작전 그 통제권, 전자권을 해도 다 그걸 방어할 수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평가한 다음에 그 조건을 봐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걸 넘기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요번에 그 훈련을 하면서 그 능력을 함께 보자 이걸 평가해서 이것이 돼서 한국군이 훌륭하고 이제 다 잘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넘기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이번에 네. 보면 이제 조금 그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그 훈련을 하긴 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훈련 자체가 이제 축소되고 또 그 외국 미 본토나 이제 주일 미군이 여기를 참여하지 않고 주로 그 컴퓨터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훈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초 한국군이 생각했던 그 전자권 전환 능력 평가보다는 좀 축소돼서 그렇게 좀 정밀하게 그 평가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 역시 좀 그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6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계획 보류 지시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혹 미한 훈련이 비록 이렇게 축소된 규모라고 하더라도 재개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나요?
네,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해마다 연합훈련에 대해서 수위 높은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훈련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일단 그 13일에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인데요. 이번 훈련이 또 한반도에서 8월 위기설, 8월 전쟁설 이런 걸 고조시킬 수 있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한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침공 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이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무력에 대비한 방어 성격의 훈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다.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 위협이다. 대결과 침략 기도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매번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경제 문제도 있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미한이 훈련하게 되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경제적인 소모가 극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 침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합훈련 자체가 그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코 반응을 하긴 할 텐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수위는 예전만큼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남아있는 만큼 그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도발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한국과 미군이 그 연합군사훈련을 하면 언론 매체를 통해 상당히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였고 또 미사일을 쏘거나 또 방사포를 쏘거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사적 그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 ICBM 같은 이제 큰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당연히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이제 미국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싫어합니다. 중국도 가능하면 이제 북한이 미국의 새 대통령 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새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새 정권과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문을 풀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긴장주의를 굉장히 높여버리면은 그게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싫어하고 또 중국도 싫어하고 또 한국이 싫어할 건 뭐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은 보이겠지만 그렇게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큰 물 피해 상황 좀 알아보죠. 북한 전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물론 뭐 남북한 한반도 일대가 비 피해가 뭐 큽니다. 북한의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온 건가요?
네. 이번에는 뭐 그 아마 13년 만에 최대 그 호우 장마 피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1일부터 10일간까지만 치면요. 평양의 경우만 해도 294mm 왔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온 거고요. 전국 평균으로 치면은 이제 315mm가 왔습니다. 폭우만 해도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폭우 큰 그 장대비만 찾아봐도 128회나 이제 장대비가 내렸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제 황해남북도 곡창지대죠. 황해남북도 강원도 이런 중부 지역에 많이 왔고요. 그 황해남북도하고 이제 강원도만 보면은 대개 한 600에서 800mm 정도 이제 비가 왔습니다. 북한의 그 1년 강수량이 한 1000mm다 이렇게 보면은 1년치에 그 한 60% 80% 비가 이 기간 중에 내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해는 어느 정도나 났는지 최근에 공식으로 발표를 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 어느 정도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밝힌 걸 보면 지난 7일이었죠. 노동신문이 그 은파군 대청리 지역에 제방이 터지면서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13일에는 이번 홍수로 39,296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주택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침수됐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또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뚝이 붕괴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났는지 정확히는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인명피해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BOA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나 UN 등의 북한 수해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13일에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는 그 북한에서 1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북한 측으로부터 들은 그 피해 상황을 저희 BOA에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적십자사 또 긴급재난대응국가위원회 이 두 단체를 인용해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고요. 또 가옥 8,256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경작지 2만 2천 헥타르 이상이 파괴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이런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ACAPS 이 기구는 북한에서 이번 그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의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뭐 특별히 뭐 여기를 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황해북도 은파군에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갔는데요. 직접 이제 차를 몰고 현장에 갔는데요. 여기에 간 이유는 이제 이곳이 그 피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한 6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려서 많은 가옥이 이제 파괴, 침수되고 농경지가 이제 물에 잠겼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그 직접 그 본인이 차를 몰고 현지에 가서 자신의 목으로 된 그 양곡을 풀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농장 마을 800세대를 그 새로 건설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북한 과거 지도자들은 이렇게 수해 피해 이런 데는 잘 안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2015년 황해북도에 그 수해 피해가 난 다음에 간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요번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갔죠. 그래서 5일날 피해가 발생하자 이제 6일날 직접 차를 몰고 갔고 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어서 바로 이제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런 피해 이런 것을 복구해라 이런 지시도 하고 그 전에는 또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 그러니까 남세 채소도 보장하고 주택도 좀 돌봐주고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요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북한 말대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일종의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여주느라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역시 그 이 배후에는 자세히 보면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심 동요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도 그렇고 남한도 북한 수해 복구를 돕겠다고 했는데요. 평양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홍수 피해 복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그 홍수 피해와 관련한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고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서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외부 지원을 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금 목록들을 파악을 하고 북한이 요청만 하면 곧바로 그 지원을 재개할 그런 그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 유엔을 통한 그 지원 이런 것도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850년대 미국은 노예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으로 크게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련한 정치인으로 이름 높았던 제임스 뷰캐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미국인들 사이에서 남북 화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뷰캐넌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 정부활동과 공공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선방송 C-SPAN이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형편없었던 대통령으로 15대 제임스 뷰캐넌이 꼽혔는데요.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뷰캐넌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뷰캐넌이 대통령을 지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임스 뷰캐넌이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내가 없어서 친척이 백악관 안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제임스 뷰캐넌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유일한 총각 대통령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여성과 약혼을 했지만 오해가 있어서 파혼당했는데요. 그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성이 사망하자 상심한 뷰캐넌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뷰캐넌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조카인 해리엣 레인이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나 제임스 뷰캐넌은
1791년에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셨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셨습니다. 집이 아주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중산층에 속했죠. 난 10대 중반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디킨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원래부터 토론 실력이 뛰어난 덕분에 변호사로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약혼자에게 파혼당한 뒤에는 정치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처음에 펜실베니아주 의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연방의회로 진출했는데요. 연방 하원의원을 5차례 지낸 뒤 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대사급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제일 높은 자리였죠. 미국에 돌아온 뒤에는 2차례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제임스 뷰케넌은 정치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 때는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때는 영국 주재 미국 공사를 지냈습니다. 뷰케넌은 일찍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1844년부터 꾸준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다가 1856년에 마침내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고요.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뷰케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큰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은 미조리 서부 지역과 노예제도 문제에 대한 거였는데요. 민주당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뷰케넌은 외교관으로 영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툼을 피할 수가 있었죠. 남부인들은 뷰케넌을 좋아했고요. 북부인들은 뷰케넌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뷰케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거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윌리엄 쿠퍼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노예제도 허용 문제를 주민투표에 맡기자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통과되면서 캔자스에서 노예제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뷰케넌은 노예제도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와 준주가 결정할 일이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부인이면서 남부 입장에 동의하는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뷰케넌의 정치적 친구들과 개인적인 친구들은 모두 남부인들이었죠. 남부 정치인들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도가 미국이나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노예제도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뷰케넌 대통령은 남부와 북부 출신 정치인을 골고루 정부에 등용하고 대법원이 내리는 헌법 해석을 충실히 따른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뷰케넌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며칠 뒤에 드레드 스콧 판결이란 매우 중요한 판결이 미국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857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 모든 흑인은 미국 국민이 아니며 결코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흑인 노예들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였다. 또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선언문 구절이 흑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네, 드레드 스콧은 노예 제도를 허용했던 미주리주 출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었던 주인을 따라서 노예 제도를 금지하고 있던 자유주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유인의 신분이라면서 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드레드 스콧이 자유주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노예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자유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윌리엄 쿠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부캐넌 임기 초에 미국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사건에 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드레드 스콧이 노예로 남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두 가지 다른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국 의회에 노예 제도를 금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주인들이 미국 헌법에 따라서 노예들을 원래 주로 데려갈 권한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흑인들은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은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주리 타협은 1820년에 남북이 노예주와 자유주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한 협정인데요. 그러면서 미주리 경계선, 그러니까 북이 36도 30분 이남은 노예주, 그 이북은 자유주로 하기로 결정했던 건데요. 이런 압살 타협 내용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야당이 공화당이었는데요. 새로 설립된 정당으로 1856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 후보를 내세웠죠. 공화당은 남부 노예 제도를 강력히 반대했고요. 드레드 스콧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뷰캐넌에 반대했죠. 그런 가운데 캔자스에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주헌법이 두 개가 나오고 주정부가 두 개가 세워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뷰캐넌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부편에 선 겁니다.
1859년 10월 급진적인 노예 제도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 하퍼스페리의 연방군 무기 창고를 습격했다. 이곳의 무기를 약탈해서 남부의 노예 제도 폐지 운동가들을 무장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런 브라운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브라운은 체포돼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남부인들은 존 브라운을 테러범으로 간주했지만 급진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 사이에서 브라운은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커지면서 1860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두 명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가 손쉽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부주들 사이에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요. 186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뷰캐넌 대통령은 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연방정부 역시 법적으로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860년과 1861년에 미 연방이 남북으로 분열하는 위기 상황에서 뷰캐넌은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타협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었죠. 남부인들은 이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결국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뷰캐넌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압도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뷰캐넌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관점에서 여러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다지 더 못한 것도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윌리엄 쿠퍼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교수는 지적했는데요. 뷰캐넌 대통령의 문제라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쿠퍼 교수는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say that in a crisis, Buchanan is president.
위기 상황에서 뷰캐넌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이 뷰캐넌만의 독특한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죠. 후임 링컨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뷰캐넌이 더 나쁘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분열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그리고 노예 제도 문제 등을 다뤄야 했는데 뷰캐넌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룰 만한 정치적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5대 제임스 뷰캐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오늘 개시될 예정이던 미한 연합훈련이 한국군 참가 인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8일로 연기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미한 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 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훈련 참가차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20대 한국 육군 간부가 어제 코로나에 확진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총 1,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두 곳의 격리 치료 환자가 7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이 두 지역에서 37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능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광복절인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대해서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의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오늘부터 전화통화가 가능해졌다고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AP와 로이터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 웹사이트들의 접속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통신장관은 차단 금지를 축하한다며 많은 경제적 기회들이 생길 것이고 신뢰 구축 조치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13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정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중재로 두 나라 간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돼 기름 유출 피해를 낸 일본 선박이 두동강 났습니다. 모리셔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에 선체 앞부분이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아프리카 지부는 모리셔스 당국이 사고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셔스는 지난주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호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 바다에서 좌초했습니다.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어제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시위가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이 폭동 선언을 했습니다. 진압 복장을 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이용했습니다. 오레곤라이브.com은 대부분 포틀랜드 소속 경찰로 파악됐지만 일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요원들의 소속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조은정이었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